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투데이 월스트리트의 이승입니다. 지난달 고용 보고서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신규 고용자 수가 지난달 수준과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27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5.1%에서 5%로 떨어졌습니다.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준이 그토록 원하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시간당 평균 소득이 0.4% 올랐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2.5%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연준 의장이 원하던 수준으로 드디어 옐런 연준 의장이 떳떳해질 수 있었다라는 평가고요. 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율만이 저조했습니다. 거의 38년 만에 최저치인 62.4% %를 나타냈습니다. 즉 이번 고용 보고서는 고용 참가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는데요.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상만이 남았다며 금리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CNBC는 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시카고에서 직접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와도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에반스 총재는 그동안 올해 금리 인상을 올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해왔던 인물인데 이번 고용 보고서만큼은 확실히 양호하다고 인정하며 올해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 2% 달성도 가능해졌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살아있다라는 옐런 의장의 표현에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다만 내년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에 이번 고용 보고서가 힘을 보태줬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총재는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찰스 에반스는 또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보다 점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며 금리 인상의 방향성을 강조했습니다.
When I said my outlook was 2.5%, that is premised on still fairly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in my opinion. I would say policy looks fairly accommodative right now. I think what we're likely to get into discussing before too long is what's the path of the rate increase is going to look like. And I agree with Chair Yellen when in the past she sort of said there's a lot of focus on one move, the first move. We need to think about the entire path because that's what's going to dictate how accommodative or restrictive our policy is. And so I think we need to have communications which indicate that the path is going to be gradual.
I think this goes without saying, but just checking if you also agree with Chair Yellen, who said December is a live possibility for a rate hike.
Well, absolutely. I mean, we've for many meetings said that we're going to go into every meeting and keep an open mind. I've gone in with an open mind to every meeting, and so they've been live.
앞서 살펴봤듯이 특히 임금 상승률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시간당 평균 소득이 연율 2.5%나 오르면서 지난 2009년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임금 상승은 곧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이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2% 도달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또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개선되면 진정한 경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월가에서는 소비 업종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곧 연준이 원하는 고용과 인플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But we are starting to see, not only did we see almost all of the improvement in consumer confidence in October came from low-wage workers, very low-wage workers, which really does tell you that those minimum wage increases are beginning to seep in and they're feeling better about it. But we also saw a hiring of lower-wage workers that helped. I think also more important to this report is what we saw in professional services. Those are entry-level jobs, a lot of really solid entry-level jobs of new college grads. And we know from surveys there that entry-level jobs although the wages aren't what they once were, they are beginning to firm. So I think you get the sense that there's been a bottoming in a lot of sectors and wages. The clear exception is the oil industry. But even there, on the oil side, mining losses, they were there. We expect them to be there, but they're abating. And so you get this sense of a bottoming. It's not a surge. It's not a continued surge. I think it moves in fits and starts. But I do think we've hit a very critical tipping point. That isn't to say there still isn't slack in the U.S. economy. And I think what you see now is the next phase of Yellen's plan, and that is to push unemployment even lower to re-engage those workers that are not engaged in the labor force. That is something she has said she would do, and that is something she clearly wants to do going forward. She's seen how that really has a huge effect on the economy in the 1990s, and I think she wants to see it again. It's part of the healing process.
시장에서는 이번 고용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달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전망했습니다. 13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 가운데 도이치뱅크와 시티은행만 빼고 11개의 투자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로 다음 달을 꼽았고요. 특히 내년 3월로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내보였던 바클레이즈, BNP 파리바, 노무라 일제히 금리 인상 시기를 다시 다음 달로 앞당겨서 수정을 했습니다. 국채 시장의 공인 딜러 17곳 가운데 15곳도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다봤고 채권 투자자들의 70%도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이를 선반영하고 있는데요. 10월물 국채 금리가 2.33%까지 올랐고 2년물 금리는 0.89%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 습니다. 금리 인상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는 평가입니다.
The move in the dollar is not particularly helpful after this report, but ultimately I think when the Federal Reserve does react and move rates higher, that will remove uncertainty. And I think that's what the market will respond positively to. I mean, I would say, you know, if the Fed was meeting tomorrow, I'd say they're almost certain to raise rates, but the problem is that meeting's not for 5 weeks. And we've seen that they need to have conditions almost perfect. I mean, I think, honestly, conditions are almost perfect right now, but anything could go wrong in the next 5 weeks. And when we get a Fed tightening move, that's when I think equity markets will respond positively to less uncertainty. But there's still some doubt, well-justified doubt, about what the Fed's actually going to do.
이제 다음 달 금리 인상 결정까지 딱 5주가 남았습니다. 12월 16일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남은 5주 동안 추가적인 경제 지표 호조만 전해진다면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외 악재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 관건은 앞서 찰스 에반스 총재가 말했듯이 시기보다는 진행 과정이 될 텐데요. 주요 투자은행들은 다음 달 첫 금리 인상 이후에 내년에 점진적으로 3, 4번의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I think the question is now not so much about the December rate hike, that does seem very likely, but really what's the path beyond that and what's the signal going to be from the Federal Reserve at the December meeting, what happens to the dot plot. It looked in the last dot plot as if the Fed leadership had slowed the pace of hikes to 75 basis points in 2016. There's a question of whether that might go back up. To something higher. I mean, I still think it's going to be gradual by historical standards, but the issue...
Is it too soon to talk about March for second hike?
That would be my expectation. I mean, of course, it's too soon to be confident on that, but I don't think it's too soon to talk about it. One of the issues, I think, is that while it's likely to be gradual, the bond market has been pricing in an extremely gradual path, and whether it's going to be quite as gradual as that, I think, is a different question.
업종별 고용 현황도 살펴봅니다. 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정부기관과 건축업체들의 채용도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최근에 건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업체들이 채용을 늘렸고요. 하지만 제조업 부분에서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CNBC는 제조업 가운데 3D 프린팅 산업에서 그나마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와 국방산업회사 로키드마틴 는 3D 프린터 엔지니어를 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시장이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rojecting about 120 production professionals needed here in Denver or Waterton to fill our demand.
The industry as a whole is relatively small, measured probably less than $10 billion a year. But we're seeing rapid growth, as fast as 20 to 30% per year.
Lockheed Martin's looking to hire about 120 people. It's used 3D printed parts and satellites, and in Juno, a NASA probe sent to Jupiter. Designed on a computer and printed on machines using millions of thin layers of composite, some 3D printed products, especially custom parts, can be made more quickly and cheaply than by using traditional manufacturing. But in building 3D, engineers can't only think in straight lines and right angles. Lockheed Martin's David Gulbernat says engineers need to take their cue from nature, using all forms to create the most efficient designs.
CNBC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다양한 헬로키티 제품들이 이번 주말부터 시애틀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인데요. CNBC는 헬로키티 제작사 산리오 부회장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일본의 디즈니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헬로키티 제품 판매를 통한 라이센스 가치만 65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헬로키티 캐릭터를 적용한 브랜드만 하더라도 5만 개에 육박을 했는데요. 이는 세계적 장난감 업체 마텔의 90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보다 크게 뒤처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즈니의 경우를 살펴봤더니 452억 달러, 우리 돈 52조 원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산리오 부회장은 디즈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면 산리오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라면서 차별성을 강조했지만 그러면서도 일본의 고양이가 미국의 쥐를 누르게 되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신흥국들이 많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지난 7월에 자금 유출 규모를 살펴봤더니 7월을 기준으로 13개월 동안 신흥국 시장에서 9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국 관련 ETF는 190억 달러, 거의 22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는 선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월가 기관들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타격이 큰 터키와 브라질, 남아프리카는 여전히 리스크 국면에 빠졌기 때문에 투자를 회피해야 하는 국가로 꼽혔고요. 반면 2조 달러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투자는 유지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외 악재에도 자체적인 개혁으로 견고한 경제 성장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기관들은 인도 증시 랠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머스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세계 최대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이 에어버스의 최대 여객기 A380 운행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지난 2013년에 총 50대의 A380 여객기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과 관련된 경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4개월 만에 신규 IPO를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7월 이후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지금 IPO를 잠시 멈춘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IPO 제재를 풀어서 28개 기업의 IPO가 올해 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600여 개의 기업의 IPO가 잠정 중단된 바가 있었지만 일단 올해는 28개는 진행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무역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연간 6.9% 감소했고요. 수입도 18.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부진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저명한 월가 투자자 카일 베스는 중국 투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은행들의 구조가 불안정하다며 신용시장이 붕괴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What we think about with regard to the Chinese banking system, it's too big for its britches to a certain extent. It's $31 trillion in assets today against a GDP in China in dollar terms of call it $10.2 trillion. So it's kind of three times their GDP. When you go back to the financial crisis in Europe back in, call it 2011, back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9, the European countries that fell first were the countries whose banking systems were too large in relation to their GDP and or their government revenues. So you had Iceland and Ireland fall first because they had 10 times their GDP in their banks. When you have an emerging market, I consider China an emerging market. When you have emerging markets, 3-4 times GDP in their banks, and they've grown their banking systems 400% in less than a decade, you're going to have a loan loss cycle. So I'm not saying that there's going to be a collapse. I'm just saying that they're going to have a loan loss cycle. And if that's the fact, the credit-fueled growth in Asia is going to have take a breather and have a little bit of a decline. I think the banks are going to lose all their equity. But I also think that China, to your point, has the ability to deal
all their equity.
Right. They have the capacity to deal with it. They have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government that's committed to recapitalizing their banks. And if that's the fact, what does that mean? That just means credit growth is not going to grow at double digits anymore. And if credit's not growing at double digits in China, it's not growing at double digits in the rest of non-Japan Asia. And there are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rest of Asia that trade at 2 and 3 times book. That I think are at risk. So you-